B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만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국제금융체계에서 차단되는 값비싼 비용을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침공이 소규모일 경우 그에 상응하는 작은 규모의 대응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소규모 침공이란 사이버 공격과 같은 비군사적 행동을 의미하며 그에 상응하는 대칭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과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만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건너 우크라이나군을 살해한다면 모든 것이 바뀐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가 그런 결정을 내릴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각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러시아의 소규모 침공과 그에 따른 나토의 대칭적 대응에 대해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푸틴 대통령의 특정 군사적 행동을 용인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러시아는 사이버 공격과 준군사적 전술을 동반한 군사적 행동을 뺀 광범위한 전술을 구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해왔다며 만일 어떤 러시아군이라도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는다면 새로운 침공으로 규정하고 미국과 그의 동맹들로부터 신속하고 혹독하며 단합된 대응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확장 중단을 골자로 한 완전한 안전보장안 외에는 소방측의 어떤 조건도 수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르게이 라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어제 러시아는 서구가 두려워하는 것과는 달리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의사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로서는 서방측으로부터 안전보장안을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방측이 러시아의 나토 확장 중단 요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떤 의미 있는 대화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요구는 하나의 패키지로 우리는 사안들을 잘게 나눠 일부 조건에 대한 협상을 개시하기 위해 다른 사안들을 게을리하는 방식에는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최우선 목표는 우크라이나와 다른 옛 소련 국가들이 나토에 가입하지 않도록 하는 빈틈없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보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세르게이 라브코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내일 스위스 제네바 회담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통령궁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담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어제 성명을 통해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공식 복장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자행되는 강제노동과 연계되어 있다는 일각의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IOC의 이날 성명은 최근 미 의회사나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 CECC가 베이징 올림픽 공식 복장 생산 계약을 맺은 중국 제조사 두 곳이 위구르 자치구에서 나온 면화를 사용했다며 검증을 요구한 데 대한 답변으로 나왔습니다. IOC는 베이징 올림픽 공식 복장에 사용되는 소재는 중국산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IOC는 제3자를 통해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 베이징 올림픽에 납품되는 생산품에 대한 조사를 지난해 9월부터 IOC 공급사 수칙에 의해 의거해 실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 어떤 강제적이거나 구속력 또는 고용계약, 미성년 노동력 착취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IOC와 복장 생산 계약을 맺은 중국 제조사 안태체육과 헝위안샹 HYX 집단은 IOC에 납품한 제품들이 강제노동에 의해 제조되지 않았다고 IOC에 보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타체육은 공식 복장에 제조된 소재가 중국산이 아니라고 밝혔고 헝위안샹의 경우 자사가 납품한 제품에는 면화가 사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는 겁니다. 앞서 미 의회 산하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 CECC는 이 두 업체가 IOC에 납품한 복장이 강제노동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된 면화는 강제노동과 현지에서 저지르는 조직적인 탄압과 동일한 단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20일 목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핵과 ICBM 시험 등의 유예를 철회할 것임을 시사하며 대미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중진 상원의원이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시험에 대해 핵전쟁 승리를 위한 전술무기 개발 목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사이버 안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지침을 각 행정부처에 내렸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27도에서 영하 7도, 낮 최고 영하 7도에서 영상 4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지난 2018년 이후 중단했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M 발사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1주년에 맞춰 핵과 미사일 모라토리엄 해제 카드를 꺼내면서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8기 제6차 정치국 회의를 열어 미국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20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했던 신뢰 구축 조치들을 전면 제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 볼 때 대한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치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8년 4월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핵실험장 폐기와 함께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를 중단하는 모라토리엄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정치국은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정세 완화 대국면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군사적 위협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위험 개선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특히 현 미 행정부는 북한의 자위권을 거세하기 위한 책동에 매달리고 있다며 미 제국주의라는 적대적 실체가 존재하는 한 대북 적대시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국 회의가 국가의 존엄과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물리적 힘을 더 믿음직하고 확실하게 다지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결론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발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 1주년에 맞춰 이루어진 겁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13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첫 제재를 내놓은 지 일주일 만에 나왔습니다. 북한이 스스로 선제적인 선의의 조치라고 주장했던 모라토리엄 철회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자신들의 그간 신뢰 조치에 미국이 상응하는 조처를 하지 않는다는 불만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북한 문제가 외교과제 후순위로 밀리는 데 대한 반작용으로 북한이 주목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모라토리엄 철회 가능성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짧게는 곧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의 미국 측 반응을 지켜보면서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을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1차적으로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바이든이 무슨 얘기하는지 들어보자. 일단 던진 거죠. 그게 매우 중요하니까. 왜냐하면 바이든이 작년 9월 이후에 아주 짧게 뭐 유엔 연설에서 얘기해 북한 문제 전혀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바이든 입에서 나오는 거에 정책 방향성을 보겠다라는 그런 의지도 여기에 담겨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ICBM을 만약에 북한이 쏜다면 이거는 뭐 11월 선거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력으로 작동을 하겠죠.
북한은 또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 등 외교적 난제들에 직면한 상황에 놓인 시점을 택해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는 관측입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미국이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 더해 러시아, 이란 등 여러 외교 전선을 동시에 다뤄야 하는 상황을 북한이 오히려 핵무력 고도화의 기회로 삼고자 모라토리엄 해제 수순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홍 박사는 북한이 이미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과 모라토리엄 약속을 사실상 파기하는 수순으로 들어갔고 이번 정치국 회의를 통해 이를 공식화한 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홍 박사는 8차 당대회 당시 제시된 전략무기 개발 5대 핵심 과제가 모라토리엄을 파기해야 실행이 가능한 무기체계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러 면에서 북한이 보기에는 미국이 자신들에게 집중할 가능성 거의 없다. 이제 그렇게 본다면 이런 기회가 북한에게는 오히려 호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략무기 개발에 필요한 프로세스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라토리엄 족쇄도 풀고 미사일 개발의 어떤 명분도 이번에 한번 제대로 얘기를 해보고 북한 입장에서는 이 기회를 틈타서 저질러 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홍 박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2월 한 달 동안 미국과 한국, 국제사회의 반응을 본 후 올림픽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예고한 전략무기 개발 일정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황일도 교수도 대북 제재에 나선 바이든 행정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을 경우 북한이 전략 도발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황 교수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집중하는 양상이었다며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고 판단하고 다시 미 본토를 위협하는 전략무기 개발을 고리로 미국과의 줄다리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ICBM 전력을 가지고 미국과의 협상을 다시 한번 돌려보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면 ICBM 초점을 맞춘 협상을 미국이 받을 의향이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고 그 과정에서 ICBM 모라토리엄을 깨거나 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몸값을 올리는 혹은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모라토리엄을 실제로 파괴하는 방향으로 나갈 확률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본격적인 대미 압박에 나서는 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심화가 더 이상 대미 교착 상태를 방치할 수 없게 만든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국방연구원 출신 김진아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북한이 미중 전략 경쟁의 틈새를 활용해 미국의 대북 제재 카드를 무디게 하면서 중국과의 화물열차 운송 체계로 버티기에 자신감을 얻었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2017년에는 북한에 이어 여러 가지 도발 행위에 대해서 중국이 안보리 결의를 통과시키는 상당히 협조적이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 굉장히 고도화되는 상황에서는 협력이 안 될 거고 안보리에서 어떻게든 중국이 자신의 편을 들어줄 것이다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번 발표에 대해 일련의 북한 동향을 긴장감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을 향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관계가 악화했던 과거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선 대화와 외교만이 답이라고 본다며 대화 재개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집트를 방문 중인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20일 이집트 일간지 알 아흐람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 현 상황을 봤을 때 평화 구축은 쉽지 않아 보인다며 평화로 가는 길은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모라토리엄 철회 시사로 한반도 정세가 급속히 냉각 중이라는 점을 고려한 메시지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종전선언과 같은 대화복원 노력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북한의 발표는 임기 말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그동안의 대북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를 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이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시험에 대해 핵전쟁 승리를 위한 전술무기 개발이 목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실패를 거듭한 대화보다 군사훈련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제이스 리시 의원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 움직임에 대해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리시 의원은 19일 성명을 통해 미국을 위협하기 위해 이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북한이 이제는 핵을 이용해 싸우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전술적 역량을 가다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들은 북한의 이런 전술적 역량을 진전시키는 데 중요한 이정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실험들은 북한이 미국의 동맹국들을 협박하고 미국이 공격에 대응하는 것을 막으며 위기 시 긴장 확대를 통제할 수 있는 북한의 능력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이정표로 이는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라는 지적입니다. 외교위와 정보위 소속인 리시 의원은 역사적으로 효과가 없었던 대화보다는 동맹들과의 공조와 강력한 속도의 군사훈련과 연습을 통한 군 준비태세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와 함께 강력한 핵 억지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시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핵 전력 현대화 사업을 가속화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노후한 핵전력의 현대화를 가속화하고 확장 억지력과 긴장 확대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검토 중인 핵무기 정책을 핵무기를 핵 공격에 대한 억지나 반격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단일 목적의 정책으로 수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리 시원은 단일 혹은 근본적인 목적의 정책과 같은 핵 선언 정책의 극적이나 위험한 변화를 만드는 어떤 움직임에도 반대해야 한다며 이런 변화는 우리의 동맹을 약화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로 취임 1년을 맞았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바이든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분명히 밝히는 데 성공했지만 북한의 거부로 실질적 성과는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VOA는 안보와 인권 분야에서 지난 1년간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을 살펴보는 특집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대북 안보 정책에 대한 평가를 전해드립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은 19일 VOA에 바이든 정부가 출범 직후 바로 여러 채널을 통해 북한에 접근했지만 거듭 거부당했다고 말했습니다.
In its first weeks in office, it reached out to North Korea through several channels, but was repeatedly rejected. And I'm sure that
아이논 전 특보는 북한의 거듭된 거부로 인해 바이든 정부가 대북 정책에 있어 매우 불만스러운 첫해를 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2월부터 뉴욕에 있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등 여러 채널을 통해 북한의 대화를 제안했지만 북한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4월 말 대북 정책 검토를 마무리하고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법을 추구하고 있으며 북한과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게리 세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19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바이든 정부가 거듭 북한에 대화 제의를 한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I think the Biden administration should be given credit for making clear that it's prepared to pursue diplomacy with North Korea.
바이든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 외교를 추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분명히 밝힌 데 대해 점수를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바이든 정부는 공개적 또 비공개적 자리에서 전제 조건 없이 대북 대화를 재개할 의향이 있다는 점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바이든 정부의 제안을 거부했다며 미북 외교에 진전이 없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책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도 바이든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확실히 밝힌 점을 긍정적인 요소로 꼽았습니다.
Also making it very clear to North Korea and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been serious about dialogue.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바이든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계속 진지하다는 점을 북한과 국제사회에 매우 분명히 알렸다며 그 메시지는 매우 효과적으로 전달됐지만 문제는 또다시 상대편, 즉 북한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꼽은 바이든 정부 대북 정책 성과는 한국, 일본과 정책 공조를 강화한 점이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바이든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외교관계를 심화했으며 긴밀히 조율된 정책을 도출하기 위해 더욱 자주 협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And so I think that the Biden and Moon administrations, you know, have deepened and more frequently engaged.
스나이더 국장은 종전선언 등의 문제에서 미한 간 입장 차이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내부적으로는 미한 간 이견이 있었을 수 있지만 공개적으로 직접적으로 이견이 인정된 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1년간 바이든 정부 대북 정책에서 가장 부정적인 요소이자 실패한 부분은 북한과 아무런 대화가 없었고 비핵화에서도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는 점이라고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이 지적했습니다.
The most negative would be that there hasn't been any dialogue with North Korea and there hasn't been any progress on denuclearization and therefore it must be a failure. But the lack of dialogue is because of Pyongyang.
클링너 연구원도 다른 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대화 중단은 북한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미국, 한국 모두와 어떠한 관여도 않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바이든 정부가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를 중단시킬 정책 도구를 찾지 못한 점을 가장 큰 실패로 꼽았습니다.
I think the biggest failure is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does not have a mechanism by which to address continued North Korean testing.
스나이더 국장은 대북 제재는 북한의 군사 개발을 멈추는 데 효과가 없었다며 제재를 넘어선 접근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이 현재 새롭게 입안하고 있는 전략 계획 지침과 작전 계획을 활용해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정부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 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정부가 첫 해에 대북 제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essentially ignored North Korea for an entire year and only issued sanctions in December 2021.
루지에르 연구원은 바이든 정부가 북한을 거의 1년이나 외면하다 2021년 12월에서야 첫 대북 제재를 단행했다며 이는 미사일 발사를 해도 괜찮다는 잘못된 생각을 김정은이 갖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루제로 연구원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높이기 위해 기존 대북 제재의 빈틈을 메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이 정기적으로 밝히는 북한의 제재 회피 실태를 참고해 추가 제재 명단을 작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수미테리 우드로 윌슨 센터 한국 담당 국장은 올해 미북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는 점은 거의 확실하다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현대화에 전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미 몇 번 목격한 미사일 실험이 계속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며 특히 2월 베이징 올림픽과 3월 한국 대통령 선거 이후에 더욱 도발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really see all that many different options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can pursue other than what they are doing, which is to contain.
테리 국장은 북한이 앞으로 새로운 무기 실험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며 바이든 정부가 지금껏 해왔던 대로 억제하고 억지력을 강화하며 위협과 긴장을 완화하고 갈등을 관리하는 가운데 장기적 전략을 짜면서 협상에도 열린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이 끝내 협상장으로 돌아오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바이든 정부가 지금까지 취한 대북 회유책과 외교 중심적인 접근법이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며 제재 등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아인혼 전 특보는 북한에 더욱 구체적으로 미국의 협상 자세를 밝힐 것을 제안했습니다. 아인혼 전 특보는 중국을 통하거나 뉴욕 채널 등을 활용해 바이든 정부가 북한과의 초기 협상에서는 부분적이고 점진적인 합의를 도출하고 제재 완화 등 상호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압박과 억지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말을 아껴왔던 민주당 의원들도 새해 벽두부터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자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은 새해 초 미국 의회의 대북 기류를 이정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는 새해 초부터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의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미 의원들의 초당적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밤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은 지난 17일 미국 MSNBC 방송에 출연해 미국이 최근 유엔에 추가 대북 제재를 제안한 것을 환영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제재에 동참을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첫 해인 지난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던 민주당 측에서도 올해 들어서는 구체적인 대응 조치를 요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측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제재 강화를 통해 압박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지난해부터 있었고 올해 들어서는 강도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원 외교위 소속의 빌 해거티 공화당 상원 의원은 지난 5일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새해 첫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들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캠페인을 기반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 이행을 압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 공화당 간사인 차보드원도 최근 VOA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는 추가적인 제재와 김정은 정권에 대한 압박 강화가 요구된다고 밝혔고 공화당의 영김 하원 의원도 최근 VOA에 북한이 비핵화와 인권 개선을 향한 검증 가능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미국과 한국은 압박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을 주장한 가운데 군사적 측면에서는 강력한 방어 역량과 억지 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는 지난 4일 VOA에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을 억지하고 군사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 일본과 정기적이고 일관된 연합군사 훈련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도 지난 5일 VOA에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상쇄할 미사일 방어망과 차세대 유격기 역량을 확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의회 내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역량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압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원 정보위 공화당 간사로 임명된 마이크 터너 의원은 지난 15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도발을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제 극초음속 기술에도 도달하고 있다는 것은 북한이 우리의 미사일 방어 체계마저 압도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도 더 이상 효과가 없다며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수정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있습니다.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외교와 경제만이 가용한 유일한 수단이지만 북한은 제재마저도 견뎌내고 있는 것 같다며 미국은 목표를 북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 가능한 제한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시험 발사로 압박 강화를 요구하는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미 의회 내 민주당 일각의 한국전 종전선언 촉구 움직임에는 큰 힘이 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새해 첫 미사일 발사 직후 상원에서는 처음으로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이 나서 VOA에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제안은 한국을 더 안전하게 만들지 않고 북한뿐 아니라 중국에도 선물이라며 미국의 동참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민주당의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19일 성명을 통해 포괄적 과정과 대화의 일환으로 종전선언을 지지한다면서도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지 않고 행동을 바꾸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이어가는 현재로선 종전선언에 사실상 회의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처음으로 내놓은 겁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유럽연합이 북한 미사일 발사를 논의하는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개최와 관련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캐나다는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은 19일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국 등 국제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하면서 아울러 대화 재개 노력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대변인은 19일 안보리 회의에 대한 VOA 논평 요청에 이같이 대답하면서 유럽연합은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도록 하는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유럽연합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때까지 엄격히 제재를 이행하면서 국제사회도 그렇게 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주재 프랑스 대표부는 19일 VOA에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개최를 확인했습니다. 프랑스 대표부는 미국이 프랑스와 알바니아, 아일랜드, 멕시코와 영국의 지지를 받아 북한 문제에 대한 긴급회의를 요청했다며 이 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월 안보리 의장국인 노르웨이는 이날 VOA에 이번 긴급회의가 비공개로 열린다며 하지만 이번 회의가 열리는 것에 대한 노르웨이 정부의 긍정적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외교부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대화와 외교가 북한 주민을 위한 안보와 안정, 경제적 번영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외교부 대변인은 이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위한 노력을 지지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규탄 성명에 새로 동참한 알바니아가 이번 발사를 영공과 해양 관련 협약 위반으로 규정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더해 항행 안전 문제까지 지적한 건데 한때 북한과 우호적 관계였던 알바니아가 미국 등과 함께 대북 압박을 주도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박형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유럽 국가 알바니아는 북한의 최근 잇따른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영공 해양 관련 협약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알바니아 유엔 대표부는 19일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유엔 안보리 회의를 소집하는데 알바니아가 적극 나선 배경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알바니아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한 이런 발사는 높은 수준의 오판을 초래할 위험이 있고 영내에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실제 위협을 야기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은 그들이 공언한 대로 전쟁 억지력을 실제로 강화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것이 영내와 국제 안보에 막대한 비용을 초래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공산주의 체제를 경험한 알바니아는 독재자 엔베르 호자의 철권 통치 아래서 한때 유럽의 북한으로 불렸으며 실제로 1960년대까지 북한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후 1989년 동유럽 국가의 민주화 물결을 타고 1992년 민주주의 국가로 전환한 알바니아는 2022년과 2023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미국 주도의 공동성명에 이름을 올리는 등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데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프랑스, 아일랜드, 영국 등과 함께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비공개 회의를 20일 열 것을 요청했습니다. 알바니아 유엔 대표부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며 이런 행동은 유엔 안보리 권한 안에 있으며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보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는 이와 관련해 매우 능숙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10일 미국 등 5개국과 함께 발표한 공동 성명에 대해선 북한이 모든 관련 당사국과 관여할 필요성을 공동으로 천명하기 위한 조치라는 믿음에 따른 것이라며 동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성명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고 존중하며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또 다른 공동의 요구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규탄하는 성명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언급하며 이 성명은 국제사회가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의미 있는 대화에 관여하는 데 진지하게 전념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일치하며 안보리 이사국들은 각자의 역할을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북 제재가 계속 이행돼야 한다고 영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또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안정을 달성하는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국 외교부는 북한 정부의 행동이 변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기 위해선 북한에 대한 제재가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최근 공개한 2021년 제재 규정 연례 검토 보고서 북한 부분에서 2019년 북한 제재 규정 검토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북 제재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하는 북한의 능력을 제한하고 무기와 대량 살상 물질을 다른 행위자들에게 확산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2020년 1월 31일 유럽연합 공식 탈퇴를 앞두고 2019년 3월 자체 대북 제재 관련 법령인 북한 제재 규정 2019를 제정했습니다. 2006년 채택된 17185부터 2017년 12월 채택된 23975까지 총 10건의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따른 영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이 법은 2020년 12월 31일에 발표됐습니다. 보고서는 2018년 제정된 제재와 자금 세탁 방지법에 따라 제재 규정이 여전히 그 목적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도록 돼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북한에 대한 제재는 계속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보고서에서 대북 제재의 목적은 유엔 결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북한이 금지된 무기를 보유하고 개발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탄도미사일 등 금지된 대량 살상무기를 개발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영국 정부는 북한이 국제법을 준수하도록 압박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안정을 이루는 최선의 방법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대량 살상무기를 포기하거나 국제사회와의 협상에 관여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2019년 탄도미사일 시험을 재개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13번의 시험을 감행했고 2020년에 4번 또 2021년에도 비슷한 움직임을 이어갔다면서 이 같은 시험은 정제유의 성박관 불법 환적과 대부분 중국으로 수출되는 불법 석탄 판매로 얻는 수익에 의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범죄적인 사이버 활동을 벌이면서 2019년과 2020년 11월 사이에 3억 1,620만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2021년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이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노동이 금지돼 있지만 여전히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유럽 등에서 IT와 건설, 전자, 농업 등의 분야에서 일하면서 정권을 위해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제재가 인도적 상황에 미치는 영향도 언급했습니다. 제재가 북한 주민들을 겨냥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영국은 제재가 잠재적으로 의도치 않게 인도주의적 영향을 일으키는 것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확실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영국 정부가 확보한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북한 경제 수치를 보면 북한 주민들이 이미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이 제재로 인해서 더 커졌다고 볼 만한 설득력 있는 증거는 없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된 건 맞지만 주민들의 수입에 손실은 없었으며 평균 소비자 구매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위기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보고서는 영국이 북한 사회 내 가장 취약한 계층에 인도주의적 지원이 도달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영국은 주로 유엔이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다자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며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처로 북한의 국경이 봉쇄되면서 2020년 1월 이후 유엔의 지원단체들이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BOE 뉴스 김현규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도 단순한 규탄을 넘어 유엔 차원의 실질적 조치를 모색하는 데 대해 긍정적인 변화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특히 안보리 결의를 추진하는 정면 돌파가 아니라 대북 제재위원회의 재량을 이용하려는 우회 전략은 진지한 제재 의지를 보여준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북한을 비호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벽을 이번에도 넘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론이 지배적입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해 5월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를 시작으로 최근 4차례에 걸쳐 무력 시위를 이어가자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유엔 안보리에서 20일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비공개 회의 소집을 주도했고 영국, 일본 등 5개국과 공동으로 규탄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도 유엔 차원의 공동 대응을 모색하는 건데 전직 관리 등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런 대응의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 살상무기 정책조정관은 1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런 움직임이 유엔 차원의 추가 제재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But I think the Biden administration is right to at least send the signal.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에 대응해 적어도 추가적인 국제 제재를 기꺼이 모색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옳은 대응이라는 평가입니다. 세이모 전 조정관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가능한 많은 나라가 규탄 성명에 동참하도록 설득하고 협력하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응한 추가 유엔 제재는 지지하지 않아 성공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릭너 선임 연구원도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과 비교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을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it's a positive development over what the Trump administration had done.
북한이 2019년 26차례 중단거리 미사일, 2020년 9차례 미사일 시험을 했지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개인적인 관계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이런 발사가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는 점도 부인하려 했고 안보리 차원의 행동도 모색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부터 이런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규탄했고 지금은 유엔에서 행동을 추진하고 있다는 차이를 들었습니다. 또한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중단거리 미사일 등 북한의 무력 시위 수준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대응 체계가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그 체계를 따르고 있다고 클릭너 연구원은 진단했습니다. 워싱턴 우드로 윌슨 센터의 수미테리 한국 담당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대응 기조가 북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다는 일각의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는 거듭된 미사일 발사가 북한의 무기 역량 확대와 현대화의 일환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북한을 향해 우리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여기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y understand that they are significant because they are part of North Korea's attempt to modernize and expand their missile program.
테리 국장은 나아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추가 긴장 고조에는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메시지를 통해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실험이 괜찮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는 한 단거리 미사일 등에 대한 추가 제재 등 유엔 안보리 차원의 구체적인 공동 대응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테리 국장은 대답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움직임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마이클 오헨런 선임 연구원은 미국의 대응이 예상 가능하고 합리적이며 반대할 수 없지만 가망이 없다면서 이것이 바로 북한이 기대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헨런 선임 연구원은 이런 대응이 단기적인 전술로서 잘못된 것은 없다면서 그러나 북한이 상호작용의 역할을 주도하게 하고 그들이 불쾌한 일을 할 때 상대적으로 약한 추가 제재로 단순히 대응하는 것은 진지하지도 유망하지도 않은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한국 담당 국장은 영향이 없을 정도의 낮은 수준의 제재와 다소 거칠게 들리는 발언도 있었지만 미국은 북한의 추가 실험 등을 저지하거나 중단시킬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문제에 더 급박한 바이든 행정부는 솔직히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에서 북한을 담당한 수김 랜드 연구소 정책 분석관은 강력한 성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행동이 동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관용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북한 정권에 분명히 하기 위해선 신뢰할 수 있는 조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분명한 대응은 동맹과 파트너가 북한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안보리 차원의 추가 조치가 쉽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며 기존 제재 이행 강화를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클릭너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인권 침해, 올해는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일부 북한 국적자만을 제재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며 북한의 위반을 지원하는 중국은행, 사업체, 기관을 겨냥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수김 분석관도 북한과 그의 공모자들의 유엔 결의 위반인 무기 개발 등의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중국의 특정 금융기관을 겨냥한 제재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이모 전 조정관은 미국이 안보리가 아닌 대북제재위원회를 통해 북한 국적자 5명에 대한 제재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여전히 중국과 러시아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상기했습니다.
I mean, as I understand the way the committee operates, it still needs to have agreement.
세이모 전 조정관은 특히 중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북한의 추가 도발을 원하지 않으며 또 추가 도발을 불러올 수 있는 유엔 제재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마쿠에서 북한의 추가 미사일 시험 단행을 억제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18일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공격으로 명명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다양한 해석을 내놨습니다. 수미테리 국장은 이 발언이 즉흥적이거나 우연이 아닌 정책 수준에서 결정된 것으로 미국 정부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방법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클릭너 연구원은 일반적으로 공격은 다른 나라나 표적에 대한 물리적, 군사적 공격을 말한다며 이 공격 발언이 맥락상 국제질서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공격을 의미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반면 카지아니언스 국장은 잘못 말한 것일 수 있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도발적이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평화로운 한반도 현상 유지에 대한 공격이지만 진짜 공격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사이버 안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지침을 각 행정부에 내렸습니다. 북한 등 국가 차원의 사이버 공격이 최근 급증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사이버 방어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19일 미국 정부의 사이버 대응 방안을 담은 국가안보 메모를 공개했습니다. 부통령과 국무장관, 재무장관, 국방장관 등 각 행정부 주요 수장을 비롯해 국가정보국장과 중앙정보국 국장 등 정보수장 등을 수신인으로 하는 이번 메모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미국의 전략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5월 12일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각종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한 행정명령 14028호에 서명한 바 있는데 이번 메모는 이에 대한 실행 방안이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각 연방정부기관 등이 사이버 안보에 필요한 각종 장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절차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명시됐습니다. 이번 메모에 따르면 연방정부기관들은 앞으로 60일 이내 모든 접속자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체계인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포함한 클라우드 기반 기술을 실용적으로 도입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시하는 계획을 갱신해야 합니다. 또 정부 부처에 판매되는 소프트웨어들에 대한 기본적인 보안 표준 제도를 만들어 정부에 유입되는 소프트웨어의 보안을 개선해야 하며 사이버 관련 사건에 대비해 연방정부 부처들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표준화된 계획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울러 민간 정보기술 업체가 정부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정부와 민간 부문 사이의 장벽도 없애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만약 민간 부문에서 정보 침해 사건에 대한 정보를 확보한 경우 이를 정부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만들어졌다는 설명입니다. 이처럼 이번 메모에는 미국 정부가 사이버 공격에 대응해 취할 수 있는 세부적인 지침이 빼곡히 담겨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메모와 관련해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최근 미국 내에서 발생한 사이버 공격 등을 언급하면서 이는 미국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기관들이 국가와 비국가 차원의 사이버 범죄자들의 정교하고 악의적인 활동에 더 직면해 있음을 상기시킨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행정명령은 연방정부의 네트워크를 보호하고 정부와 민간부문이 사이버 관련 사안들에 대한 정보 교류를 개선하며 사건 발생 시 미국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사이버 안보를 현대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미국의 주요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미 최대 송유관 업체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랜섬웨어 공격으로 한때 운영을 중단했으며 이후 세계 최대 정유업체 JBS의 미국 내 전산망도 해킹 공격을 받으면서 미국 경제에 실질적인 타격이 가해졌다는 지적이 일었습니다. 미국 수사당국은 이들 공격의 배후로 러시아 연계 해킹 조직을 지목한 바 있습니다. 랜섬웨어 등 각종 해킹 공격의 배후로 자주 거론되는 북한은 최근 대규모 공격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전반적인 공격 빈도가 높아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프트웨어 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해 10월 공개한 디지털 방위 보고서에서 2020년 마지막 3개월 동안 자사 경보 서비스인 NSN의 알림 절반 이상이 북한 행위자들에 대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가상화폐 관련 분석회사인 체이널리시스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해커들이 지난해 7번에 걸쳐 가상화폐 거래소와 투자회사에 침투해 3억 9,500만 달러어치의 가상화폐를 훔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금액은 5억 2,200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이며 전년도인 2020년에 비교하면 1억 달러 가까이 늘어난 수준입니다. 북한은 역대 최악의 피해를 기록한 랜섬웨어 공격 워너크라이를 일으켰으며 지난 2014년 미국의 소니 영화사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배후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국제기독교단체가 북한 내 기독교 박해 상황이 사상 최악이자 세계적으로는 두 번째로 심각하다고 새 보고서에서 평가했습니다. 북한 지도부의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 도입으로 기독교 상황이 더 악화됐다는 설명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기독교 선교단체인 오픈도어즈 USA가 20일 연례 2022 세계 기독교 감시 목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까지 20년 연속 북한을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로 지목했던 이 단체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의 폭력 사태 증가 등을 이유로 올해는 아프간을 최악의 박해 국가 1위로 북한을 2위로 조정했습니다. 이 단체의 데이비드 커리 회장은 그러나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한 보고서 발표 행사에서 북한이 20년 만에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 자리를 아프간에 내어준 건 북한의 상황이 나아져서가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It has supplanted North Korea, which is now number two, for the first time in 20 years. But I want to be absolutely clear, North Korea has not gotten better.
북한과 아프간 모두 기독교 박해가 최악으로 지난해 상황이 더 악화했지만 아프간 탈레반 정부는 집집마다 수색해 기독교인들을 색출할 정도로 폭력이 극에 달해 순위를 바꿨을 뿐이란 설명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박해 강도가 심한 이 단체의 박해 지수에서 올해 96.48점을 받아 사상 최악의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과 2021년 보고서에서 기록한 북한의 최악 지수 94.44점보다 2점가량 더 높은 것으로 전례 없는 점수라고 이 단체는 지적했습니다. 박해 압박 수준을 폭력과 개인, 가족, 지역사회, 국가, 교회 등 6개 범위로 나눠 점수로 환산한 결과 폭력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각각 최악의 점수인 16.7점을 받고 폭력에서만 13.1점을 받았다는 설명입니다. 오픈도어즈 USA는 별도의 북한 보고서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독교 압박이 최대 수준을 지속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 지도부의 새로운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도입으로 기독교인 체포와 지하 가정교회가 폐쇄되는 횟수가 증가해 전반적인 폭력지수가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엔 여전히 종교나 신앙의 자유가 없고 정권은 모든 주민을 감시하며 기독교인이 발각되면 그들과 가족 모두 정치범으로 낙인 찍혀 관리소로 추방되거나 그 자리에서 살해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서 반란은 철저한 감시로 생각조차 할 수 없으며 다양한 형태의 수용소와 완전 통제 구역은 기독교인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장소지만 김정은은 오히려 수용소 시스템을 상당히 확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북한 당국의 장기적인 국경 봉쇄로 가뜩이나 열악한 북한 주민들의 식량 사정이 더 악화해 1990년대 고난의 행군 같은 기근이 전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평양 주재 외교관들과 국제기구 요원 대부분이 북한을 떠나 정확한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내 기독교인을 전체 인구의 1.5% 정도인 40만 명으로 추산하면서 성분 제도에 따라 기독교인은 여전히 적대 계급으로 분류돼 박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화상으로 축사를 한 라샤드 후세인 국무부 국제종교자유대사는 너무 많은 곳에서 기독교인들이 신앙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며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In too many places, Christians suffer for their faith. Iran and North Korea have imprisoned thousands because of their beliefs.
후세인 대사는 중국 신장의 대량 학살과 반인도적 범죄가 종교 박해의 증거로 종교 소수자들에 대한 중국의 심각한 인권 탄압이 심화하고 있으며 이란과 북한은 신앙 때문에 많은 사람을 투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종교 자유 억압은 정치적 안정과 경제 발전을 저해하며 종교 자유가 없다면 국민이 자국의 성공에도 기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장관 자신은 종교 자유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약속에 한마음 한뜻이라며 종교 자유 수호는 미국의 가장 깊은 가치의 표현이자 국가안보의 중요한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픈도어즈 USA는 이번 보고서에서 전 세계 3억 6천만 명의 기독교인이 신앙 때문에 높은 수준의 박해 또는 차별을 받고 있으며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박해 비율이 가장 높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박해가 가장 심한 국가로 아프간과 북한에 이어 소말리아, 리비아, 예멘, 에리트레아, 나이지리아 등을 지목했으며 중국은 17위에 올렸습니다. BN 뉴스 김영곤입니다.
지난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남성이 40명, 여성 23명 등 총 63명이라고 한국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이는 2020년 229명보다 72.4% 줄어들고 1,047명을 기록한 2019년보다는 94% 감소한 수준입니다. 통상 탈북민들은 북한 국경을 넘은 뒤 동남아시아나 중국 등 제3국에서 체류하다 한국으로 입국합니다. 통일부는 2년 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이후 북중 국경 봉쇄와 각국의 이동 제한 등으로 지난해 한국으로의 입국이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 인물 아메리카로 세계적인 유행곡 케세라세라를 부른 도리스 데이를 소개해드립니다.
역사 속 오늘 1875년 1월 20일 만종, 이삭 줍기, 씨 뿌리는 사람 등을 그린 프랑스의 대표 화가 장 프랑수아 밀레가 61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1814년 프랑스 노르망디 지방에서 태어난 밀레는 농사를 지으며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19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림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31살 되던 해 밀레는 그림 우유 짜는 사람들과 승마 교습을 발표하면서 큰 주목을 받게 됩니다. 밀레는 185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농민 생활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1859년 밀레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만종을 발표합니다. 저녁 무렵 하루 일과를 마친 농부 부부가 교회 종소리를 들으며 기도하는 모습을 그린 만종에는 당시 가난과 싸워야 했던 농민들의 삶의 애환이 담겨져 있습니다. 농촌에서의 삶을 주제로 많은 훌륭한 작품을 남긴 대표적 자연주의 화가 밀레. 밀레는 미술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채 1875년 1월 20일 61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1993년 1월 20일 할리우드의 황금시대 영화와 패션의 아이콘으로 활동한 여배우 오드리 헵번이 63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1929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태어난 헵번은 1953년 영화 로마의 휴일에서 주인공 공주 역을 맡아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며 할리우드의 요정으로 떠오릅니다. 이후 전쟁과 평화, 티파니에서 아침을, 마이 페어 레이디 등 수많은 작품에 출연하며 1950년대와 1960년대 영화계를 주름잡았습니다. 그러다 나이가 들면서 오드리 헵번은 적은 수의 영화에 출연하며 만년의 삶 대부분을 유니세프에 헌신했습니다. 오드리 헵번은 화려한 배우로서의 길을 접고 어린 시절 유니세프에게 받은 도움을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돌려주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1988년 유니세프의 국제 친선대사로 임명된 오드리 헵번은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전 세계를 여행했습니다. 오드리 헵번이 유니세프와 마지막으로 간 곳은 800만 명이 굶주리고 있는 소말리아였습니다. 소말리아에서 몸이 많이 아파 여행을 마친 후 신체적 고통의 원인을 찾기 위해 병원에 간 오드리 헵번은 대장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았지만 이미 암세포가 몸 전체로 퍼진 상태여서 의료진은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993년 1월 20일 오드리 헵번은 두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름다웠던 생을 마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